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63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휴대용 기기가 확산하면서 휴대용 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시장이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휴대용 게임 시장은 2014년에 순이익 1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서는 이번 주에 영어 약칭 E3로 알려진 게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게임 애호가와 개발자들은 이 전시회에서 신제품들을 선보이고 점검하는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I'm Pete Smith and I'm here today to show you Little Big Planet for the first time on PlayStation 4. So Sackboy's here, he's back.
처음 나온 컴퓨터는 너무 느려서 실감나는 화면과 소리, 그리고 특수 효과를 재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속도를 좌우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더 빨라지고 가격이 저렴해지자 게임기 시장의 잠재력을 알아챈 제조업체들이 이런 중앙 처리 장치를 써서 고성능 게임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능이 뛰어난 똑똑한 손전화, 스마트폰과 여러 이동기기들이 등장해 휴대용 게임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기존 거대 회사들이 지배하던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앱애니는 휴대용 게임 시장을 분석하는 민간 회사입니다. 이 회사 직원인 마르코스 산체즈 씨는 휴대용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을 개발한 회사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번다고 설명했습니다.
In fact, one company alone in some of the top 10 games are actually pulling in over $1 billion in revenues.
잘 팔리는 휴대용 게임 하나를 만든 회사 혼자서 10억 달러 이상의 순익을 거둡니다.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 즉 앱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게임은 크게 돈이 되는 분야입니다.
휴대용 게임은 현재 여러 다른 형태의 기기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관련 시장의 모든 부문으로 진출해서 영업을 아주 잘한다고 국제개발그룹의 요시오 오사키 부회장은 설명합니다.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그저 게임을 돌리는 기기에만 관심이 쏠리는 건 아닙니다. 각 부분이 서로 협력하거나 합쳐지고 있죠. 가령 게임기를 만드는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가 있고요. EA나 액티비전 같이 유명한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많은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의지합니다. 올해 17살에 불과한 마이클 사이먼 군도 이렇게 신선한 구상을 게임 회사에 전하는 소비자들 가운데 한 명인데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업체인 페이스북에서 가장 나이 어린 직원인 사이먼 군은 자신이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페이스북의 자회사로 휴대용 앱을 만드는 파스에서 일합니다. 전 직장에서 많은 앱을 다루는데 이런 프로그램들로 페이스북이나 파스가 하는 일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파스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다른 휴대용 앱을 개발하는 것을 돕도록 고안됐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 의사들이 소아 당뇨병 확산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아이가 당뇨병에 영향을 받고 소아 당뇨병이 얼마나 빨리 확산하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수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이 소아 당뇨병과 관련해서 아동 수백만 명을 조사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나섰는데요.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I test four times a day or more.
현재 10살짜리 보통 아이인 브로더스는 하루에 4번 이상 혈당을 검사해야 합니다. 브로더스의 엄마는 아들이 1형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한 살 때 알았다고 말합니다.
He is just like a normal kid.
저희는 그저 보통 아이예요. 다른 애들처럼 축구나 농구를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혈당을 재야 합니다.
우리 몸이 만드는 호르몬 가운데 하나인 인슐린은 혈당, 즉 피 속에 있는 당을 에너지로 바꿉니다. 하지만 당뇨병에 걸리면 이 인슐린을 충분하게 만들지 못하거나 인슐린을 만들더라도 쓰지 못합니다. 당뇨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1형은 보통 아이와 성인 모두에게 발생하는데 1형 당뇨병에 걸리면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살려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다음 2형 당뇨병은 아이들에게 발병하지 않아서 보통 성인 당뇨병으로 불리는데요. 처음엔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다가 결국엔 전혀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의사인 다누 데바일리아 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어린이 300명을 조사한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The prevalence of type 1 diabetes has increased by at least 21%.
아이들에게서 1형 당뇨병 발병률이 최소한 21% 상승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우리가 조사한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와 모든 인종에서 나타났습니다.
데바일라 씨는 환경 변화 탓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아이들에게 2형 당뇨병 발병률도 30%나 늘었다는 점입니다.
Most of it is due to the obesity.
이런 현상은 아이들 사이에 비만이 확산한 탓입니다.
성인 당뇨병보다 소아 당뇨병이 치료하기가 더 힘듭니다. 당뇨병에 걸린 아이들에게는 실명이나 신장 기능 정지, 신경 손상, 그리고 심장마비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의학 저널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성인병을 짊어지고 사는 어린이들. 소아 청소년 당뇨.
배탈이나 설사는 물론 입맛까지 잃게 하는데요. 장기간 많은 양을 섭취를 하게 되면 소아 비만이나 또 당뇨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니까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는 다른 연구에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 2형 당뇨병 환자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늘어났고 특히 당뇨병에 걸린 많은 아이 대부분이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예방센터에서 나온 새로운 보고서는 미국에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 4명 가운데 1명이 당뇨병 발병 사실을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성인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2형 당뇨병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혈당이 정상 수준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사실 2형 당뇨병은 좋은 식습관과 건강한 수준의 체중 유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형 당뇨병을 예방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화제인데요.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 소식과 관련 있는 과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화제가 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슈퍼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프로그래머 블라디미르 베셀로프와 우크라이나의 프로그래머 유진 뎀첸코가 함께 개발한 슈퍼컴퓨터 유진 구스트만인데요. 이 슈퍼컴퓨터는 인간 대화를 분석해서 학습함으로써 실제 사람 수준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특징인데 65년 만에 처음으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서 사람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의 능력을 가른 기준이라는 튜링 테스트가 뭔가요?
네, 튜링 테스트는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 기계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해서 지난 1950년에 고안해낸 검증법입니다.
이번에 영국 왕립학회가 연 튜링 테스트 2014에서는 심사위원 30명이 각 5분씩 상대방과 문자로 대화한 뒤에 대화 상대가 인간인지 프로그램인지를 가려내는 방식이 채택됐는데요. 튜링 테스트에서는 심사위원 가운데 30% 이상이 자신이 대화하는 대상이 인간인지 컴퓨터인지 판별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즉 기계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 가운데 30% 이상이 슈퍼컴퓨터 유진 구스트만과 대화를 해보고 유진이 사람인지 기계인지 헷갈렸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심사위원 가운데 33%가 유진에 합격점을 줬습니다. 유진 구스트만은 우크라이나 해안 도시 오데사에 사는 13세 소년으로 영어를 아주 잘 하지는 못한다는 설정으로 참가한 덕분에 이따금 어눌한 표현을 써도 컴퓨터 프로그램임을 들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학 원리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유진은 사람이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흉내내서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라는 반박인데요. 하지만 이번 행사를 진행한 케빈 워리 교수는 성명을 내고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진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최초의 인공지능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